에스겔 6번 메시지.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의 발굽. 에스겔 1장은 많은 표상들로서 하나의 그림을 구성합니다. 만일 이 모든 표상이 영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생물의 네 얼굴, 곧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이것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의 발굽을 살펴볼 것입니다. 내 얼굴은 생물의 표현이며 날개와 손과 발굽은 생물의 행동과 움직임과 관계에 있습니다. 에스겔 1장 6절은 생물들에 대해서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라고 말합니다. 날개는 분명히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로 대표된 생물들 가운데서 오직 독수리만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은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고 합니다. 사면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7절은 송아지의 발굽에 대해서 그 발은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라고 말합니다. 내 얼굴로 상징된 생물 중에서 오직 하나, 소만 곧은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은 곧지 않고 형태가 니은자 모양입니다. 사자는 소와 달리 갈고리 발톱을 가진 발을 갖고 있습니다. 독수리도 발톱을 갖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7절은 소의 발이 아니라 송아지의 발 또는 송아지의 곧은 발굽에 대해 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 발굽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람의 불어옴, 구름에 감싸고 품음, 소멸하고 살피고 비추고 태우는 불, 불 가운데서 나오는 달아오르는 단쇠의 의미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때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는 생물들이 됩니다. 독수리의 날개.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살펴봅시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힘. 순수한 말씀에 따라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의 발이 갖는 영적 의미를 보기란 쉽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힘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힘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바울은 1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더욱이 12장 9절 상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12장 9절 하반절에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가 덮듯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 예수님의 힘과 은혜를 표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함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나 다른 어떤 것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랑은 오직 주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힘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사면에 내 날개를 달고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우리 자신에 의한 것이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덮음과 움직임을 위함. 네 생물은 각각 네 날개를 가졌는데 둘은 가리기 위한 것이고 둘은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이 연결은 움직이기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 움직임은 완전히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독수리의 날개가 능력뿐 아니라 보호를 위한 것임도 계시합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숨겨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7편 1절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난처를 얻음을, 63편 7절은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워함을 말합니다. 또 91편 4절은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은 움직이고 또 우리를 덮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에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한 능력이고 다른 한편에서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보호와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의 그늘 아래 있고 그분의 능력의 덮음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어떠함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늘과 덮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이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가져야 합니다.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감싸고 있음을 사람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상적이지만 무언가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며 우리를 덮고 감싸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네 생물의 안면은 사람의 얼굴이지만 몸은 독수리의 몸입니다. 두 날개는 쭉 뻗어서 다른 생물과 연하고 다른 두 날개는 자기의 몸을 감싸고 덮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본다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몸을 본다면 독수리 같습니다. 그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독수리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항상 정상적인 사람, 즉 정상적이고 합당한 남편, 아내, 부모, 자녀로서 표현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펴볼 때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보호하며 감싸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우리를 묘사하기가 어려워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그는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들을 겪을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는 사물을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한다. 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떻게 그는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서 요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항상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에게는 움직이기 위한 두 날개와 우리를 덮고 감싸기 위한 다른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이고 감싸는 날개들은 사람에게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네 날개 달린 독수리가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과 보호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독수리입니다. 사람의 손. 에스겔 1장 8절 상반절은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항상 꼭 사람처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바울이 간증한 바입니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균형 잡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무엇을 하기 위해 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양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글들은 그가 독수리의 날개뿐 아니라 사람의 손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육적인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으며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의 방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말하기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독수리의 날개를 체험했을지라도 여전히 그의 삶에서는 매우 인간적이었으며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며 인간적인 방식으로 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끔 젊은이들은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공부하지 않고서도 높은 점수로 시험을 통과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관심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착실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여전히 일상생활에 인간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원칙을 따라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합당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먹지 않고 천사처럼 산다면 병들 것입니다. 일도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어야 하고 이 손들은 항상 일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손만 있고 독수리의 날개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하는 많은 종교인들은 독수리의 날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의 날개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의 손을 모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물의 사람의 손이 독수리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분의 덮으심 아래 있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는 모든 행함에서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표현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아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송아지의 발굽을 가짐. 이제 에스겔 1장에 기록된 이상에서 특이한 중요성을 띤 송아지의 발굽으로 나아가 봅시다. 고듬. 우리 모두는 고든 발굽을 가진 송아지처럼 행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사자의 발톱을 갖고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자의 담대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격에 적용할 수 있지만 사자의 발톱을 그리스도인의 행함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독수리의 발톱으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독수리의 발톱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발로 행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발은 좋지만 약간 굽었습니다. 사람의 총명함은 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육적인 지혜, 곧 인간의 총명함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구부러짐이나 영리함이 아니라 곧고 솔직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코 형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것은 굽은 것입니다.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정직히 말하십시오. 정직히 말할 수 없거든 말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러자 저희들 가운데서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라고 하며 의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곤경에 봉착했을 때 그들은 최선의 대답이 구부러진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부러졌음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주 예수님도 그들의 구부러짐을 알고서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굽었지만 주 예수님은 곧으셨음을 봅니다. 주님의 발은 송아지의 발굽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무런 구부러짐이 없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셨을 때 매우 곧게 행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걸음마다 그분의 행함은 곧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송아지의 발굽으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방식으로 행한다면 교회가 건축되길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솔직하고 정직하며 신실하고 진지하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단일해야 합니다. 예면 예라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에 지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가령 당신이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사람의 발로 행하지 말고 송아지의 발굽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발은 굽었지만 송아지의 발굽은 곧습니다. 주 예수님이 그분의 행하심에서 곧으셨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의 행함에서 매우 곧고 솔직하고 충성되고 정직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서신들을 읽어보면 그가 곧고 정직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그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 질문했습니다. 만일 오늘 한 주님의 종이 교회에게 그런 질문의 편지를 쓴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온 회중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면 반드시 그와 같이 곧아야 합니다. 갈라져 있음. 송아지의 발굽은 곧을 뿐 아니라 갈라져 있습니다. 즉,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따르면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부정합니다. 모든 정결한 동물의 발굽은 갈라져 있습니다. 즉, 쪼개져 있습니다. 소와 양같이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특징, 즉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갈라진 굽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갈라진 발굽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바른 것과 그른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합당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낙타의 발굽처럼 갈라지지 않은 발굽을 갖는 것은 그 행함에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로서 그러한 행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바르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이러한 종류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의 실행에 관해서도 이러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서 지방교회라는 용어는 어느 정도 대중적이 되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이 용어를 부정확하게 취하여 자신들을 지방교회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특정 단체가 실제로 정상적이고 합당하고 참된 지방교회인가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라진 발굽이 필요합니다. 단지 한 단체가 지방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지방교회라고 부주의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일부는 참되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무리는 옳지만 다른 어떤 무리는 그릇된 것입니다. 일부는 참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뿐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갈라진 발굽이 있어야 합니다. 마광한 구리처럼 빛남. 에스겔 1장 7절은 송아지의 발굽이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라고 합니다. 구리의 빛남은 용광로의 열에서 나옵니다. 구리가 태워지고 시험을 받을수록 더 밝게 빛납니다. 우리의 행함은 주님의 시험과 태움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이렇게 검증되었다면 그것은 빛나는 놋과 같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비추고 그들에게 일종의 빛비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험과 검증을 거쳤다면 우리의 행함은 마광한 구리처럼 빛나서 다른 이들에게 빛을 주며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로 그들의 행함이 옳은지 그른지를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교회 생활에 관한 합당한 분별이 있다면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시험과 검증을 받았다면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행함은 빛나는 놋과 같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비추며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부주의하고 느슨하며 분별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검은색, 흰색, 회색이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도 분별해낼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렇다면 그 행함은 마치 빛이 전혀 없는 둔탁한 돌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분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분별할 것이고 결국 우리의 발굽은 빛나는 노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취하는 방식마다 우리의 행함은 다른 이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신선함과 살아있음. 성경에서 송아지는 신선함과 살아있음을 상징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믿는 이는 항상 새롭고 신선합니다. 그에게는 낡음이 없습니다. 때로 당신은 인간적으로는 꽤 어리나 영적으로는 좀 늙어서 신선함과 새로움이 결여된 형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또 다른 때에는 주님 안에서 매우 체험이 있는 연장한 형제와 교통을 가질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새롭고 신선한 무언가를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새롭고 신선해야 합니다. 낡아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송아지가 껑충껑충 뛴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송아지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죽어있지 않고 껑충껑충 뛰는 행함, 곧 생명이 충만한 행함이어야 합니다. 송아지는 젊고 힘이 세며 기운이 왕성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송아지처럼 생명으로 충만하여 껑충껑충 뛰는 송아지처럼 집회에 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송아지처럼 껑충껑충 뛰게 하시기를. 송아지의 발굽에 관한 모든 요점들은 그리스도인의 행함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곧고 솔직합니다. 또 그것은 분별 있는 행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을 시험하는 행함입니다. 그것은 생명, 힘, 신선함, 새로움으로 충만한 활력적인 행함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놋과 같은 발을 얘기할 때 계시록 1장 15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주 예수님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행함과 같은 행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생물이 함께 동역함을 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종류의 삶과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이 있는 삶이요, 그 행함은 송아지 발굽의 행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이런 종류의 삶이어야 하고 그 행함도 반드시 이런 종류의 행함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유의 삶과 행함을 가짐으로써 생물들인 우리는 동역하여 한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역이 에스겔 1장의 중점입니다. 그러나 이 동역은 앞서 나온 모든 항목들, 바람, 구름, 불, 단쇠,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들,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을 가짐과 송아지 발굽의 행함에 달려 있습니다. 합당한 동역을 가지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독수리 날개와 사람의 손을 가진 삶이 필요하고 송아지의 굳은 발굽을 가진 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방면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어 우리로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한 동역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